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집안에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주인이 그 모든 그릇을 매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릇을 다 귀하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 가운데에는 주인이 특별히 귀하게 다루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그릇이 귀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비싼 가격의 그릇보다 훨씬 더 귀하게 간주되는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릇입니다.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유약도 발라지지 않고 불에 구워지지도 아니한 단지 진흙으로만 빚어져 만들어진 문자 그대로 볼품없는 진흙 그릇입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몇십 원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그릇이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그릇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 그릇은 제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정성스럽게 빚은 뒤에 아빠와 엄마에게 선물한 그릇입니다. 앞으로 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 독립하여 우리 부부 곁을 떠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땅에서 저와 제 처가 살아있는 한 적어도 우리 부부에게는 그 볼품없는 진흙 그릇이 그 어떤 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릇은 바로 제 막내 아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참된 가치는 재질이나 가격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릇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한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의 소유의 과소 혹은 직책의 고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어떤 의미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은 그 적속에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삶의 축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존재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 익히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의 제기와 기울을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그릇, 주님의 증인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인 열두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왜 그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에 주님께서 또 하나의 그릇, 당신을 위한 또 한 사람의 증인, 사도를 필요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릇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사울이라는 그릇의 의미는 또 한 명의 사도, 또 한 명의 증인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부여하신 의미는 고난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고난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코는 헬라어 원문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두 가지의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왜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주님께서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당신을 위해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로 하여금은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고난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일평생토록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사울은 본래 주님을 대적했던 폭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울을 구원하신 뒤에 그의 전력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앞으로는 고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본문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고난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일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지켜야 할 그 무엇이 더 소중한 때입니다. 기차 철길 옆에서 일을 하던 아낙네가 철길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자기의 어린 아이를 향하여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만사를 제쳐놓고 기차 앞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벌어질 그 처참한 광경을 제자리에서 목격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은 그 여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여인이 철길 위에서 위급함 속에 빠진 어린아이의 생모라면, 친엄마라면 그 친엄마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앞뒤 가리지 않고 기차 앞으로 뛰어들어 자기 자식을 먼저 밀쳐낼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자식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설명하면 사울은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해가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유태교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시 유태인 젊은이들 가운데에 가장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 삶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똑똑한 사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자기 삶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온갖 고난마저도 감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자기 같은 흉측한 죄인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사랑과 생명을 생각하면 그 사랑과 생명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인생 말엽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이르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마지막 사명임을 깨달은 뒤에 생전에 다시는 보지 못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육체는 머지않아 공동묘지에서 흙으로 사라져버릴 유한한 생명인데 반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죽음마저 불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역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사울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주님을 위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울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울이 얼마든지 자기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자기의 일신의 안일만을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온 마음을 다해 증언할 때 주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감수해가면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증인이 될 때 사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사울을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을 대적했던 사울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단지 심술 궂으셔서 까닭없이 사울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 대한 주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과 신뢰로 인함이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헌신적인 사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셨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사울의 삶을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겠습니까? 사울 개인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다시 제기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그의 일평생토록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만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평생토록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당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지키고 영화롭게 해주어야 할 주님께서 당신의 직무를 유기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말 고난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코는 고난받다는 의미와 함께 영향받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을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영향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란 의미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고난마저 감수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만큼 주님의 더 큰 영향력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마저 감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주님의 영향력 속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영향력 속에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영향력이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자신을 고난의 그릇으로 주님께 바쳐드렸던 사울은 끝내 참수형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직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울은 그 어떤 가시적인 업적도 이루지 못한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을 던졌다면 그 사울에 대한 주님의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사울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참수형마저 감수했겠습니까? 그 결과 사울은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을 향해 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사울 한 사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가 쓴 글이 무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실패자처럼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영향력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0년 전에 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월등하게 많아진 오늘날 사울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사울만큼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미칠 사람이 사울 이외에 누가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은 절대로 사울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사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사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배려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울은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참수형을 목전에 둔 사람이 이렇듯 기뻐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울은 이 땅에서 살면서부터 이미 영원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을 내던진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 자신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은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참수형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관점에서 크나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영원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는 11월 25일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때 조선 땅에 각 교단마다 왜 총회장이 없었겠습니까? 조선 팔도에서 쟁쟁하게 명성을 날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해방 이후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주기철 목사님만큼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실패자처럼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을 던졌기에 주님께서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역시 비록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까지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자신의 온 몸을 던졌음에도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경원당하고 모함받고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 의해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그릇 되게 하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의 의미가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다시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인생에 따뜻한 봄날들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있었음도 감사합니다. 햇빛 비치는 날들이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폭풍우 몰아치는 시간들이 있었음도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웃을 때가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가슴 찢어지는 애통의 시간이 있었음도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리고 나의 뜻이 무참하게 무산되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날과 시간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오늘과 같은 나의 모습으로 1년 전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도 도리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경원당하고 모함받고 오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도 내가 모시고 사는 주님께서 더 귀하시기에 오히려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시어 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만큼 비록 내가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이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